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더 큰 자가 없다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누가 이렇게 평했나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으면요, 이 땅에 성대한 잔치라도 벌이거나 아니면요,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으니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고 갔어야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위대하다고 했던 세례 요한이 남겨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서 뭐 떵떵거리면서 살았나요? 깨끗해야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부귀영화는커녕 일찌감치 목이 달아나버렸습니다. 얼마간 사역을 하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뭡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렸나냐 말이죠. 이게 완전히 부대적이에요. 도대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것이며 그가 받은 부대접이 어느 정도의 부대접이고 이런 사람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다고 말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보면 참 부대접을 받은 것 같아요. 그가 받은 부대접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그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느냐? 성경의 기자들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안 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렇게 죽었다고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헤롯의 입을 빌려서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그냥 끼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셔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 말씀이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전국에 전도하도록 파송을 보냈습니다. 그 일이요, 전국에 난리를 일으켜놓은 겁니다. 너무너무 전국 저 놀라운 소문이 퍼져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전국에 쫙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옛날 선지자다 이랬습니다. 엘리야, 구약에서 말하는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가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나타났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헤롯이 뭐라고 그럽니까? 헤롯이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어? 죄도 없는데 내가 그를 죽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두렵고 마음이 아팠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일종의 이거 악몽 꾸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을 죽여놓고 난 다음에 이래서 안 되는 건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가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대낮에 꾸는 악몽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뭘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파송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엘리야다, 옛날에 유명했던 선지자다 그러고 있는데 헤롯은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거 잘못하다가 내가 죽는 꼴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두려워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 전도 활동이 효과적이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느냐를 설명하려는 것보다가는요, 이 그 예수님의 전도 활동 때문에 이 헤롯이 그렇게 두려워하게 된 연유를 설명해 주는 게 이 본문이라는 말씀이죠. 17절 한번 보실까요? 전에란 말이 있죠. 전에. 헤롯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걸 설명해 주는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요한이 지금 처형이 된 게 아닙니다. 전에 죽었습니다. 왜요? 헤롯이 멀쩡한 자기 부인을 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거 왕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왕이지만 권력의 남용이었는데 요한이 이걸 책망하다가 잡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헤롯이 나쁜 사람일까요? 헤롯이 빼앗아온 제수씨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가 나쁜 사람일까요? 물론 둘 다 나쁘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누가 더 나쁜 사람이냐?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생들 가르칠 때에 그 문제를 하나 던졌는데요. 다윗이 나쁘냐, 다윗이 보는 데서 목욕한 그 바세바가 나쁘냐고 물었더니 며칠을 싸우더라고요. 남학생, 여학생이에요. 답이 안 나와요. 다윗만 나쁜 놈이라고 하지 마세요. 왕이 거기에 거닐고 있다는 걸 바세바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 닫아두고 안에서 모여가지 왜 나와가지고 보는 데서 그러고. 남학생들 얘기가 뭔지 압니까? 거기서 보이는 데서 모여가는데 안 보려니 어디 있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 밑에 진행되는 내용을 보세요. 요한이 그렇게 왕의 잘못을 지적을 하는데 헤롯은요 그 말을 들으면서 달갑게, 그 말은 고통스럽지만은 말은 맞다는 거예요. 그 달갑게 듣더라. 그런데 저놈의 자식 죽여버려야지 하고 벼르는 게 헤로디아입니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어쩌면 자기 그러니까 시아수번이죠. 남편의 형이었으니까요. 그 형을 유혹한 사람이 헤로디아인 거예요. 누가 나쁘냐, 뭐 더 나쁘냐 이럴 것 없이 따지자면 막 둘 다 똑같은 사람이긴 하긴 하지만 그 헤로디아의 손에 이 참 가장 위대했다고 했던 요한이 죽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 다음 얘기는 막 우리가 잘 압니다. 헤롯의 생일날 잔치를 거창하게 열고 있는 것 때요.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춥니다. 여러분, 그럼 민속 무용을 췄을까요? 아니면 포크댄스를 췄을까요? 네? 벨리댄스요? 제가 그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 걸 제가 아마 어릴 때 봤을 것 같은데 무슨 영화였는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 장면만은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벨리 댄스였는지 뭔 댄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야한 춤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거기서요, 우아한 뭐 민속이니 전통 무용이니 이건 별로 실세 없어요. 여하튼 야한 춤. 다른 말로 하면요, 굉장히 천한 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야 이게 박수가 많이 나오고 뭐가 분위기가 돌아도 도는 겁니다. 그걸 보고 다들 너무너무 좋아하니까요. 헤롯도 얼마나 좋아했던지 이게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죠. 여러분, 이게 허세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헤롯이 왕이지만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도요, 로마 황제의 제가 승인이 있어야 거기서 왕노로 타는,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그 왕하고는 좀 달라요. 자기도 이 나라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줄 권한이 없어요. 물려주려면, 물려주겠습니다 하고 안을 로마 원로원에 올려서 황제가 승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 땅 아니에요, 이거. 이 허세입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래서 뻥 쳤는데요. 그러다 정말 나라 절반 달락하면 어떡할지 모르는데 이 계집아이가 쪼르륵 자기 어머니에게 뛰어가서 뭘 달라 할까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해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헤롯이 속으로 번민을 한 겁니다. 잘못됐구나.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때에 잘못이라는 걸 인정하고 말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정말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허세 심한 사람이요, 자기가 한번 했던 말을 뒤집는 것은 죽기보다 못하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그게 그렇게 참 안 되나 봐요. 헤롯이요, 잘못됐다는 걸 순간적으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뒤집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례요한은 죽고 맙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속에 찔리는 데가 있고 좀 가슴이 아픈 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전국에 난리가 난 거예요. 놀라운 이적이 쏟아지는데 이상한 예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고 헤롯이 놀랬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 위대하다고 하던 헤롯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느냐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헤롯이란 인물이 그렇게 사람을 죽였다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이럴 때에 그 전도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놀랬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다든가 아니면요 이렇게 참 애통하다든가 그런 남기지를 않았습니다. 저 요한 입장에서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자기가 이렇게 죽었는데도 그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별 언급을 안 해요. 심지어 앞에 보면요, 세례요한이 잡혀서 죽었을 때에 아무도 그를 위해서 뭐 해방을 하거나 자기 대신에 헤롯을 향하여서 질책을 한 사람은 없었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요한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물러가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요한이 보기에 섭섭한 일이었겠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친구 집에 초상이 났다 그런데요, 안 들여다보면 친구가 아닙니다. 다른 일은 몰라도요, 초상이 났다 그러면 들여다봐야 친구잖아요. 이 친구 본인이 죽었는데도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은 이거 얼마나 서운한 일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요한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놓고서도요, 죽었을 때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더란 얘기입니다. 아마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세례요한이요, 내야 죽든지 말든지 그래 아무 상관도 없다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만큼 섭섭할 만큼 사실은 성경에서 이런 포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죽었을 때 그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대접을 잘하고 있지 않다는 점 외에도요, 한 가지 더 있는데, 특히 이게 마가복음에서도 이 마가가 세례요한의 그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요. 저 앞에 가보면 겨우 한 대여섯 줄 정도밖에 없습니다. 사역에 대해서도 별로 얘기하지 않던 그가 이 헤롯의 입을 빌려서 그가 죽은 과정을 설명을 해 주곤 있는데, 정말 참 위대한 일을 하다가 죽었는가 싶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조금 마음이 찡해요. 헤롯이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정말 어떤 특별한 죽음인가 싶어서 보니까요, 조그마한 계집아이의 춤값으로 목이 달아나버린 겁니다. 그 추민들 어디 뭐 짜더라, 감나갈 만한 춤은 아닐 것 같고요. 조그만 계집아이의 천한 춤값에 목숨이 달아나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요한이 정말 위대한 인물이었다면요, 뭔가 큰 업적을 하나 남겨놓고 가도록 해줘야 그게 어울리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인데, 큰 업적보다는 헤롯을 비난한 것은 이게 일종의 정치적인 문제로 보여질 것도 같단 말이죠. 정치적인 문제로 언급하다가 임무도 완수하지 못하고 죽은 것 아니냐. 그래서 전 예전부터 이걸 보면서요, 그 참 춤값에, 그 어설픈 춤값에 헤롯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 요한이 그렇게 죽었다는 것이 참 너무하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왜 요한이 이렇게 죽어야 했을까? 그 위대하다고 칭찬을 들었던 요한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야 했던가? 이게 참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의문점 중에 하나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던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한을 가리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란 표현이 있죠. 요한은 소리였습니다. 소리. 소리가 뭐예요? 소리. 소리는 일단 의미가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고, 이러면 뭐 무슨 의미가 좀 의미를 알아듣겠다는데 그게 뭔 소리고 이래 나오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게 격이 낮은 겁니다. 요한복음은 시작할 때에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묘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말씀이라면 요한은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요한은 종인 거죠. 옛날에 사또가 이렇게 행차하면 그 앞에 가면서요, 물러끄락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길라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사또라면 요한은 앞에서 소리 지르고 지나가는 길라장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한이 가는 길을 보면요. 요한이 가는 길은 그 뒤를 따라서 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대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이 이런 죽음을 죽었다는 것은 그 뒤를 따라오시는 예수님도 그런 죽음을 죽으실 것을 예시하고 있는 하나의 상징이란 말이죠. 요한은 자기를 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고 예시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요한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뒤를 따라오는 예수님도 어떤 의미에서는요 참으로 허무한 죽음을 죽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허무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너무 허무해 보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아,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도 이렇게 허무한 죽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다시 살펴보면 아, 그런 측면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고귀하고 귀하고 값진 죽음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다시 살펴보면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죽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헤로디아에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요, 자기 딸의 그 참 춤값하고 세례요한의 목숨값하고 비교를 하라 그러면요, 어느 게 더 비싸다고 할 것 같아요? 틀림없이 자기 딸의 춤값이 더 비싸다고 할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도대체 뭔데 이 위대한 세례요한의 목숨에다가 비교하겠습니까? 많은 그건 우리 입장이에요. 헤로디아 입장에서는요, 저 더러운 인간 저 요한의 목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닐는지 몰라도 자기 딸 헤로디아의 춤값 이게 훨씬 더 비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끼리도 신분의 차이 때문에 이게 값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신분과 하나님의 신분이라는 걸 한번 비교해서 그 값을 한번 우리 신분과 하나님의 신분이라는 걸 한번 비교해서 그 값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온 인류의 몸값을 다 모으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몸값에 뭐 좀 근접할까요? 다가갈까요?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인생은 티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상에 있는 모든 티끌을 다 긁어 모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따라갈까요? 반의 반이라도 따라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벌레라고 말합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벌레를 다 모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따라갈까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긁어 모아도요, 예수님의 몸값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죽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값이 적은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너무너무 값진 분이라서 그 값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로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고 사랑이고 고귀한 희생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너무너무 허무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요한의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죄를 용서하는 빚을 탕감해주는 이야기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신하의 빚을 왕이 탕감을 해줘요. 만 달란트입니다. 이 관리가 나가면서 자기에게 빚진 자한테 빚 갚아. 근데 못 갚는다고 감옥에 쳐넣어버렸다. 그런 얘기 나오죠. 그때, 이때 빚이 얼마입니까? 예?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럼 이 비유를 이해하시려면요, 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금액이고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금액인지가 빨리 나와야 이 얘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데나리온 많아야 요즘 돈으로 하면요 한 1,000만 원 할까요? 네, 그 정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한테 빚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한 1,000만 원 빚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빚이 얼마냐니까 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우리가 나가면서 내한테 1,000만 원 빚진 놈을 안 갚나? 그리고 감옥에 쳐넣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1,000만 원 작은 돈 아니죠? 큰 돈입니다. 중요한 것은 만 달란트가 얼마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탕감받은 거 1만 달란트.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될 거 100데나리온, 1,000만 원입니다. 자, 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대강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만 달란트면요. 예수님의 다른 비유에 주인이 멀리 가면서 종들에게 이 재산을 맡기고 갑니다. 그때 맡긴 달란트로요, 얼마 맡겨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한 달란트 맡은 종이 농땡이를 쳤죠? 뭐 좀 해줬으니까. 한 달란트가 얼만데 그 농땡이를 쳤을까요? 한 달란트는 무게로 34kg 정도 됩니다. 금 한 달란트입니다. 금 한 달란트 34kg입니다. 몇 돈이에요? 제가 계산된다고 한참 고생했습니다. 9,000돈입니다. 한 돈, 두 돈은 아는데, 열 돈까지는 아는데, 9,000돈이면 어떻게 되나요? 계산해봐야 됩니다. 요즘은 금값이 하도 올라가지고요. 요즘 돈으로 대충, 저 정확히 모릅니다. 대충 계산하니까 한 2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 2억에 해당될 만한 재산을 맡겨갔습니다. 한 달란트가요. 다섯 달란트면요. 10억이죠. 이 작은 거 아닙니다. 한 달란트가 2억이면 만 달란트는 얼마예요? 제가요, 이래 하다가 2만억? 이게 말 맞나? 2억 만이 맞나? 계산이 잘 안 서요. 자, 잘 하시는 분 빨리 대답하셔요. 만 달란트면 몇 억입니까? 이 억 가지고는 표현이 안 돼요. 억을 넘어서 조 단위로 가나요? 조 단위를 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돈을 말할 때요, 자기 수준하고 비슷해요. 항상 비슷해요. 저는요, 상상이 되는 최고의 단위가 한 1억이나 2억 정도까지는 감이 잡혀요. 그래서 조금 추측해보면 한 10억 정도는 이해가 가겠는데 100억하고 500억 하면 차이를 모릅니다. 제게 100억 하는 거나 5천억 하는 거나 똑같은 돈이에요.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 입에서는요, 돈 얘기를 해도 상한이 한 10억 하면 나올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 이상은 제 입에서 나올 일이 없습니다. 신문에요, 몇천억, 뭐라 그래도 전혀 감이 안 잡혀서 모릅니다. 옛날에 어떤 꼬마가 목사님한테 세배하러 갔는데요. 목사님이 세뱃돈으로 10,000원짜리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거 말고 돈 줘! 이랬어요. 걔가 말하는 건 10,000원짜리는 돈이 아니에요. 뭘 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500원짜리 동전을 달라는 거예요. 왜? 고래밥이 500원 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500원짜리 동전을 받아서 고래밥 사 먹는 건 알지만 1,000원짜리 가져가서 고래밥 두 통 사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얘 눈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는 돈 아니에요. 이거 말고 돈 줘! 이런단 말이죠. 그럼 돈을 다루는 것도 다 자기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수준이 얼마나 됐길래 10,000원짜리 얘기를 하시냐는 말이에요. 예수님 돈 많이 만져보신 분이에요? 돈은 만져본 적이 없어요. 목수해가지고 벌었으면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동생들 다 먹이고 살리고 하느라고 돈 만진 적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를 돌면서 그게 얼마인지는 알기는 알고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 이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단위가 나오고 이거 나오고는 꼭 확인하셔요.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얼만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지나가고 나면 재미가 그렇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왕이 신하에게 당감해 준 10,000달란트. 다를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그 10,000달란트가 뭘 상징하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금액을 언급하셨을까요? 저는요, 온 인류를 위해서 지불하는 예수님의 몸값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무한대의 가치를 지닌 분이시죠. 어떤 값어치로도 계산될 수 없는 것이 그분의 몸값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요, 우리 전 평생에 한 푼도 안 먹고 안 쓰고 다 끌고 모으면 돈을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느 천년에 이 빚을 갚을 수 있을는지요. 참 못된 사람이 있어요. 내 혼자 묵었나 하대. 예수님께서 내 혼자만 저 용서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 다 있잖아요. 글쎄요. 다 모아가지고 지구에 있는 인구들 다 끌고 모아가 모여가지고 평생 한번 벌어보세요. 이 돈 근처에 나가는 거. 예수님은 스스로요, 우리 죄를 위해서 너희를 이렇게 당감했다고 말할 때에 그 액수가 보통 액수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지불하기에는 너무너무 큰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 이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대구 시내를 가면 신천동을 흐르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강 이름이 달성천인가 뭔가 잘 모르겠어요. 그게 금호강으로 이렇게 연결된 하나 있는데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 강이 대구 시내를 흐르는데도 불구하고요, 길에서 저 하천까지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상당히 저 강이 깊어요. 저 좀 많이 내려가야 되는데 신도극장에 있는 그 근처가 특별히 유난히 더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 두 명이 그 길로 가다가요, 저 아래 잠자리가 물에 빠져가지고 퍼덕이는 걸 봤어요. 아마 기름이 좀 있었던지 잠자리가 못 올라오고요. 그 물에 빠진 채 퍼덕이는 걸 보고 이 아이 두 명이 그걸 건져주겠다고요. 그 비탈을 내려가다가 물에 빠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제가 아마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절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신문 크게 기사가 났습니다. 아, 느낌표 찍고 동심. 잠자리를 건지겠다고 내려가다가 아이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아, 동심. 대문짝만한 글씨로 그렇게 해서 기사가 났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정을 해서요, 어떤 아버지가 아이 손을 잡고 그렇게 지나가다가 그 이튿날 보니까 저기 잠자리가 또 한 마리 빠져있네요. 얘야, 내려가서 저 잠자리 좀 구해줘라. 아버지, 어제도 내 친구들이 저 잠자리 건지러 가다가 죽었는데요. 막 죽더라도 네가 내려가서 구해라 하고 밀어넣었습니다. 근데 얘가 내려가다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 죄가 있나요? 없나요? 죄가 클걸요? 잠자리를 살리겠다고 자기 아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곳에다가 밀어넣었다면요. 아버지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아버지의 친구가 그 말을 들었으면 이 아버지를 보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미쳤다고 안 그랬겠어요? 그 완전 미친 짓 아니겠어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요, 우리가 보기에 우린 귀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존재에 지나죠. 그런데 자기가 말씀으로 창조한 그 인간을 살리겠다고 자기의 독생자를 내려보내서 이 땅에 이런 고난을 겪게 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정 필요하면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은 절대로 없지만 정말 가정을 해서요, 하나님에게 친구가 없으니 다행이지 만약에 하나님에게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런 처사를 보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인간이 그렇게 가치가 있더냐, 안 그러겠어요? 그 친구가 하나님을 보기에 너 정말 정신없는 짓 했다고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게 귀하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지만 여러분 다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구원해 낼 만큼 독생자를 희생시킬 만한 그럴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닌 일에 너무 비싼 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여러분 요한이 자기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죽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걸 깨달아 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우린 우리 입장만 생각하면 예수님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한 죽음이죠. 그러나 그걸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요.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도대체 값으로 칠 수 없는 그 귀한 분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우리를 구했느냐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던 요한이 너무너무 허무하게 돌아갔고 너무 아무런 업적도 없이 사라져갔다고 섭섭했던 그 생각이요. 전 은혜로 바뀐 겁니다. 요한은요, 자기가 맡았던 일 너무너무 충성스럽게 완수하고 갔던 겁니다. 그가 그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푸대접을 받는 것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런 대접을 받게 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를 깨닫게 되어야 하고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삶도 그렇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게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그렇게 쳐다볼 만한 삶이 아닐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내 옆에 있던 이 한 사람,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랑에 감격하여서 남은 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세례 요한이 너무나 비참하게 너무나 무의미하게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바라볼 때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귀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가 그렇게 값이 나가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랑 베풀어 주셨음을 잊지 않게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너무나 끔찍하게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사랑에 감격하여 이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일을 다 겪고 살아갑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